마태복음 22장을 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1절에서 3절 말씀. 이 비유에는 먼저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잔치에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4절에서 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예언적입니다. 제일 먼저 종들은 이 잔치에 손님으로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보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으나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이제 잔치는 준비되었고 모든 것이 갖추어졌습니다. 종들이 가서 오라고 하였으나 초대받은 이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시장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사도들이 유대 백성들에게 돌아올 것을 전하지만 그들이 거부한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타이투스에 의해 불태워지고 사람들이 몰살될 일을 예수께서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 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8절에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주인은 종들에게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합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복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예복 없이 혼인잔치에 참석하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입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의 주인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올 때 그들은 영접받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은 주님의 명확하고도 직접적인 경고였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대.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들은 여러 궁리 끝에 이 질문을 생각해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강교하고도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다고 한다면 모든 유대인들이 그분을 미워할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이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며 반역자라고 비난할 것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로마와 작당하고 있다고까지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직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노라고 한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에 종속되어 있었으나 자신들을 로마의 노예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세금 바치는 일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지 않다고 하신다면 그들은 로마의 관리에게 세금을 거부하는 반란을 주도한다고 보고하여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도록 만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그들의 질문에 숨겨진 의도를 아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고 말하시며 동전을 가져오도록 명하셨습니다. 새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19절에서 20절 말씀. 그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었습니다. 가로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히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21절에서 22절 말씀.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그들은 흠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무르 가로대. 23절 말씀. 사두개인은 부활과 천사와 영혼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물질주의자들이었고 그들 시대의 이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24절에서 28절 말씀. 그들은 오늘날의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알지도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활이 허황한 개념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처럼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심장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둘 다 믿는 사람이라면 부활 때 이 심장은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죽어서 넓은 들판에 땅 속에 묻혔습니다. 이들의 몸은 분해되어 흙 속에 섞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땅 위에 자라는 풀의 뿌리가 땅 속의 성분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소들이 이 풀을 뜯어 먹습니다. 이 소들에게서 나온 우유를 우리가 다시 마시게 되며 한때 다른 사람의 몸을 이루었던 화학적 요소가 우리의 몸 안에서 동화됩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는 어느 몸으로 이 화학적 요소들이 가게 됩니까? 이런 식의 생각으로 그들은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나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오해하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몰라서 오해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장래에 새로운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우리는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하늘에서 오는 새 형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문제거리를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30절 말씀. 결혼의 목적은 건강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그 안에서 자녀들을 기르는 것입니다. 즉 두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선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풍성한 사랑으로 자녀들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므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체로 변화되어질 것인가에 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심으로 그때 가서야 우리는 알게 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상상에 불과하며 별 가치가 없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31절에서 32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육체적으로 죽은 이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므로 그들은 살아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34절에서 40절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랑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하였고 선지자의 모든 강령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 있으며 그 안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율법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그 다음에 그 사랑이 우리 이웃에게 나타납니다. 이 두 계명이 구약의 전체 내용이며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41절에서 42절 말씀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에 관한 그들의 이견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말하기를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십자가에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다라고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들이 소리 질러 말하기를 그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언하니 우리의 법에 따르면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그들이 날마다 외우는 쉬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들의 쉬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여기서 한 하나님이라고 사용된 하나가 히브리 말로 아카드인데 아카드란 말은 복합 단일체를 의미합니다. 히브리 말에서 다른 말인 야카드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 단일을 의미합니다. 아카드는 복합 단일체인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모인 우리 성도들을 복합 단일체로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쉬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야카드 한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면 절대적인 단일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가르칠 기초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아카드 곧 복합 단일체를 의미하는 한 하나님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암시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이시나 그 속에 세위가 계심을 의미하는 삼위일체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수용할 수도 없었고 수용하지도 않았고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돌을 치려고 시도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 대답은 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그의 후손 가운데 한 아들이 태어나 왕위에 앉을 것인데 영원히 계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란 칭호가 메시아라는 뜻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소경들이 예수에 지나가시는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에 대한 일반적인 칭호입니다. 그가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는 그것보다 더 높은 자이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 서신의 서두에서 3절에서 선언하기를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 보면은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지금 시편 110편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아름다운 시편의 하나입니다. 여호와 혹은 야훼께서 내 주 아도나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메시아께 그의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일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다윗이 그를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집안을 다스리는 사회의 배경과 풍습을 가진 그들에게 아비가 자손에게 주라고 부르는 일은 결코 없을 뿐만 아니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풍습에 깊이 뿌리 박힌 습관으로 아버지가 자식을 결코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식이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항상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는 항상 아버지를 주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만일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다윗이 성령으로, 다시금 예수께서도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인정하셨습니다. 베드로도 다윗의 시편을 사도행전에서 인용할 때에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1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인정할 때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말하기를 다윗이 어떻게 메시아를 그의 주라 말할 수 있었겠는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 적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45절에서 46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능력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증거한다라는 말씀, 성령이 나를 증거하신다, 나의 하는 일이 나를 증거한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도 하늘로서 소리 있어 아버지께서 증거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누구의 아들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상에서 제자들 앞에서 변화되셨을 때 다시금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서도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도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한 아이가 태어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라는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누구의 아들이십니까? 그분은 나사렛의 어느 남자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성경의 증거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개인적으로 이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해야 합니다.